인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한류라는 말은요, 한국의 다양한 대중문화 요소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로 인기를 얻으면서 소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의 노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기생충 또 방탄소년단 등 이 세계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미국에서 한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 드라마도요, 이제는 뭐 미국에서 손쉽게 시청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다시 한번 한국 영화가 미국 영화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한인 이민자들의 삶을 그린 영화 미나리가 화제입니다. 영화의 국적은 미국이라서 이 한류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나오지만요. 배우나 감독이 한국계 혹은 한국인이란 점에서 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계 미국인 남성 이 아이삭 정 감독의 미나리라는 영화는요. 이 희망을 찾아서 미국 이민을 선택한 어느 한국 가족의 삶을 그린 영화인데요. 2020년 그 저명한 미국의 단편 영화제 썬댄스 영화제 드라마틱 경쟁 부문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계 미국인 남자 배우죠. 스티븐 연, 또 한국 여배우 한혜리, 윤여정 등 세 배우뿐 아니라 아역 배우까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기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병아리 간별사로 10년 동안 일하다가 자기 농장을 좀 갖기 위해서 미국 아칸소의 시골 마을로 이사 온 아버지, 또 아칸소의 황량한 삶에 지쳐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 싶은 어머니, 또 딸과 함께 살려고 미국에 온 외할머니, 이렇게 가족의 이야기를 어린 아들의 시선으로 담아냈다고 합니다. 미국 이민자의 어떤 재정착 얘기라는 소재도 특이하네요. 이 미나리의 정 감독은요, 샌프란시스코 비평가 협회상으로 각본상, 사관왕 달성, 그리고 덴버 비평가 협의회 외국어 영화상도 휩쓸면서 올해 오스카를 향해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한국의 영화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의 영화 비평가상을 포함해서 13개상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정말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미나리가 수상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으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021년 1월 넷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만다 고만. 1월 20일 치러진 미국의 4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노란 코트를 입고 나온 22세 흑인 여성 시인이 한 주 화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백미 중 하나는 바로 축시 낭독인데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작시를 읽었던 로버트 프로스트 시인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자작시를 읽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취임식의 축시 낭독은 이렇게 당대 최고의 시인에게 주어지는 영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임식에서 최연소 시인으로 초청돼 자작시를 낭독한 22세 흑인 여성 아만다 고먼. 고먼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바로 뒤에 등장했는데요. 그의 시의 메시지의 핵심은 통합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돌아보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자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함께 공유하지 않고 나라를 찢으려는 힘을 목도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영원히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목도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불타오르는 그림자에서 두려움 없이 걸어 나오리라. 새로운 새벽은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케 하리라. 빛은 언제나 존재한다. 우리가 그 빛을 직시할 용기가 있고 스스로 그 빛이 될 용기가 있다면. 네, 미얼로는 이런 축시 내용뿐 아니라 성장 배경과 그의 발언에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노예의 자손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말랑깽이 흑인 소녀가 대통령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와 시대라는 구절에서 자신의 성장 배경과 꿈을 말한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출신 고먼은 중학교 교사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명문 하버드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던 2017년 미국 최초로 도입된 청년 개관 시인에 선정됐습니다. 고먼은 순간적으로 전국의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그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는 낭독 전엔 4만 8천 명이었다가 바로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키 크는 수술. 21일 미 언론 데일리 메일은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알폰소 플로레스 씨가 키를 키우기 위해 수술받은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키가 더 커지기를 꿈꿨던 플로레스 씨는 7개월 전 라스베이거스 림플라스틱 연구소의 케빈 데파샤드 박사에게 5cm 이상 키를 키우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수술 후에 키가 185.4cm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플로레스 씨의 키는 180.3cm였습니다. 그는 이 정도도 결코 작지 않은 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릴 적부터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과 잭 필슨, 코비 브라이언트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큰 아버지를 영웅으로 여겨왔다고 하네요. 그는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수술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술비로 사용한 돈은 무려 7만 5천 달러. 플로레스 씨가 받은 수술은 대퇴골과 경골, 그러니까 위쪽 다리뼈와 아래 다리뼈를 분리한 뒤에 천천히 늘어나는 장치를 끼워 넣어서 사람의 키를 영구적으로 늘려주는 시술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벌려놓은 공간에 뼈가 자라게 하는 방식인데요. 플로레스 씨는 수술 과정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고통스러웠으며 수술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재활 훈련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이 있고 운동 능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면서 수술을 받기 전에 정말로 잘 생각해봤으면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받은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함지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 알아보죠. 이번 주에 미국의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취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최근 의회 난입 사태로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고 보안이 삼엄해진 상태에서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미국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미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에 통합이 핵심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분간 이어진 취임사에서 10번 넘게 통합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통합을 꼽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전은 역대 어느 대통령 때보다도 양당 지지자들이 과열된 양상을 보였고 또 바이든 대통령 측은 트럼프 행정부를 지나면서 미국의 분열이 더 심화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당장 미국민을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취임사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자신의 모든 영혼은 미국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과 나라를 통합하는 것에 있다면서 모든 미국민들이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분노와 원망, 증오, 극단주의 등을 미국이 직면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적들과 싸우기 위해 통합해야 하고 하나됨으로 우리는 멋지고 중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지켜봐달라고 하면서 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이자 미국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이 미국은 인종 문제와 관련한 시위 때문에 몸살을 앓았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모든 것들을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진실, 극심한 바이러스와 불평등의 증대, 구조적 인종차별의 상처, 기후위기, 세계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공격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 중 어느 것도 미국에겐 심오한 도전이란 겁니다. 특히 이 모든 걸 한순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막중한 책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이 취임사에 나왔습니까?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나 국제적 사안들이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가 취임사에 나왔는데요. 먼저 미국은 시험을 받았고 그러나 더 강해졌다는 점을 알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와 관여할 것이라고 말한 뒤 이는 어제의 도전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관계나 전 세계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이전 행정부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졌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더 이상 그런 미국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닌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평화와 진전,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며 국제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 취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년보다 규모가 축소된 형태로 열렸었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일반 국민 참석자들의 숫자가 크게 줄면서 규모가 간소화됐습니다. 또 대통령의 워싱턴 DC 퍼레이드도 일반 시민들이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전처럼 의사당 서쪽 광장에서 취임식이 거행되고 또 전직 대통령들과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엄숙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또 한편으론 유명 연예인들이 축가를 부르면서 취임식 특유의 축하 분위기도 예년 그대로였습니다.
자, 먼저 취임식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살펴볼까요?
전직 대통령과 부인들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부인 로라 여사,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내빈석에 자리했는데요.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례를 깨고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상하원 의원들과 주요 국가 축하 사절들도 참석했습니다.
네, 연예인들이 꽤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화제가 됐었죠.
네, 미국의 팝 가수인 레이디 가가가 미국 국가를 불러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또 인기 가수인 제니퍼 로페즈 씨와 가수 브룩스 씨도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또 취임식 당일 저녁엔 보통 축하 무도회를 진행하는데 이번엔 코로나 사태로 취소됐습니다. 대신 텔레비전을 통해 미 전역에 방송되는 행사에서 유명 배우 톰 행크스 씨가 진행을 하고 저스틴 팀버레이크, 케이티 페리 등 인기 가수들이 축하 공연을 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나라들이 많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심각하게 손상된 두 나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유럽 각국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파트너십 강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자,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또 본격적인 대통령 업무에 돌입했는데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여러 개 내놨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첫날부터 행정조치 17개에 서명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취임식 당일부터 보인 건데요. 정확히는 행정명령이 15개, 행정지시가 2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기 침체,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연방정부 건물에서 100일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과 세계보건기구 WHO 재가입에 대한 행정지시가 이날 나온 조치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또 추가 행정조치까지 내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첫 열흘간 수십 건의 행정명령과 각서, 지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바이든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독재 선택 두 번째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바이든 행정부의 또 외교 안보 관련 내용이네요.
네, 아무래도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여러 국제사안들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초기 외교 안보 관련 인사들이 인준 청문회에서 정책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요약하면 약화된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중국에 대해선 강경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먼저 국무장관 지명자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인준청문회 들여다볼까요?
네, 블링컨 지명자는 19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관련해선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북한 관련 해법에 대해선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블링컨 지명자는 새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북한은 미국 행정부들을 괴롭혀온 문제고 더 나빠진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렵고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밖에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해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고 재검토 때도 동맹과 협의를 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그만큼 다른 나라 문제에 좀 더 무게가 실렸다는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날 외교위 소속 의원들의 주요 관심 사안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또 특정 국가 문제로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시급하게 보는 사안에서 북한이 살짝 멀어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미 미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선 다시 이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일부 균열이 생긴 동맹 문제도 조속히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요?
네, 블링컨 지명자는 전반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중국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옳았다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위구르족 탄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공산당 관리 제재에 동의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도 중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의 지적 재산권 탈취 등 경제적으로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국방장관 지명자도 중국을 또 주요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네요.
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아시아에 방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중국이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먼저 시찰하겠다면서 이 지역에서 동맹 관계 등을 회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국과의 외교 등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기사죠.
네, 아무래도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에 관여했던 전직 미 관리들이 BOE를 통해 정책 제언을 했는데요. 과거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북한을 설득할 수 있도록 다자주의적 비핵화 방안도 추진하라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거래적 관점에서 벗어나 동맹을 존중하는 전통적 접근법으로 한국에 다가가라는 조언도 제시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도 알아볼까요?
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를 타결한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나 오바마 정책을 단순히 답습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접근법이 실패한 것도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미국이 경험이 늘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동맹과 중국 등과 협의해 북한을 끌어들일 방안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주한 미 대사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도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뭐 물론 행정부는 바뀌었지만 이전 행정부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고 또 비핵화의 초석을 어느 정도 다졌다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까?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실패로 보는 관리들도 있었는데요. 반면 또 다른 전직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때 맺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토대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이 이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런데요, 북한이 뭐 당장 대화에 나설 거냐, 뭐 이거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세이모어 조정관도 현 시점 극적인 돌파구나 기적적 합의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제재 해제와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제한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우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도록 설득하는 방식의 스몰딜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다른 전직 당국자들이나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한국과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인데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힐 전 대사와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대사 등은 방위비 협상 등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난제를 피해야 한다며 조속히 이를 타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중국 견제 등을 위해 협력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독자 선택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이번 주에는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 연설에 대해 들어봤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 재개 방안과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문제 등에 대한 미 전직 당국자들의 정책 재언에 대해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남동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 리시 부부 네 번째 사연입니다. 졸업 들어보시죠. 탈북 후 정착한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다양하고 풍부한 삶의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은 미국이란 나라였습니다. 1년 동안 미국에서 비숙련공으로 일하면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3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치렀고 지난 2016년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클락스톤 포츄리 파머스 사람들은 닭공장이라고 부르는 닭고기 가공 공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리시의 일은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압으로 자르는 생닭고기들이 예쁜 모양으로 잘라질 수 있도록 가지런하게 배열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일이라 임금도 적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책으로 봤는데 그 돈이 적단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게 뜯었을 때 하, 적긴 적네. 300 그때 300 얼마인가 뭐 됐으니까. 그 처음에는 그래도 돈이 좀 됐어. 왜냐면 제 한 달인가 두 달인가는 보험이 안 나갔거든요. 보험이 안 나가 주급에서 60불이 안 빠지고 나니까 그래도 돈이 좀 많았다고요. 한 400불 정도 거의 됐던 것 같아요. 이거 400 거의 됐던 것 같은데, 야, 이 돈 가지고 지금 월세가 지금 750인가 내는데 이거 이 월세 내려면 야, 2주 일해야 되네. 2주 일해야 이 월세를 낼 수 있네 하고 돈이 작긴 작다 하고.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한국에서 모아놓은 정착금을 가지고 왔기에 한 달에 1,200달러 월급에도 압박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니 데이비드 리 씨 부부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보를 한번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신랑한테 물어봤더니 통장에 잔고가 너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더 겁이 조금 났었죠. 미국 갈 때도 지금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일단 아직 우리가 젊으니까 뭐 괜찮겠지 뭐 이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둘 다 그 약간 6개월 지나서부터는 약간 걱정을 조금 많이 됐었죠.
줄어드는 은행 잔고를 보며 조금씩 불안해졌던 데이비드 리 씨 부부. 그러나 사실 한효순 씨는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미국에 온 것을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아들 때문에 수영장에서 놀다가 머리를 다친 거예요. 약 찢어지긴 했지만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을 갔었거든요. 응급실을 갔는데 약간 그 급하니까 그냥 통역하신 분이 없고 그냥 우리끼리 급하게 갔는데 또 되게 오래 기다리더라고요. 미국 응급실은 한국은 가면 바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은 간호사가 와가지고 뭘 대충 이렇게 적고 가고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 한 5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응급처치 후 아들의 찢어진 머리를 꿰매기까지 5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애를 태웠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덕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리 씨가 1년 동안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일하고 1년 후를 준비하기 위해 생각을 집중하는 동안 한효준 씨는 아이들의 엄마로서 낯선 땅에서 적잖이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의 도움이 약간 필요한가 보더라. 그래서 약간 엄마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 뭐 이 편지 같은 게 없는데 한 번은 제가 갔어요. 갔는데 말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되게 혼자 서 있게 되고 이렇게 말을 걸어주셔도 제가 이렇게 길게 답변을 했어야 해야 되는데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되게 너무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안 갔었어요. 근데 애가 와가지고 엄마는 왜 안 와? 왜 저번에는 왔는데 이번에는 왜 안 와? 막 이럴 테니까 이러면 계속 가는데 이래서는 못 다니겠다. 그래서 애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게 되게 힘들었고 약간 그리고 테니스 이런 거를 가르치려고 해도 그 코치분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하고 막
영어 때문에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일상. 냉장고처럼 추운 작업 환경에서 일하고 들어온 남편은 손에서 배어나오는 닭 냄새를 없애느라 늘 손을 씻어댔습니다.
약간 그때 약간 그랬죠. 야, 뭔 이런 그런 걸 하려고 이런 고생을 하나? 왜 여기 와서 돈 들여서 여기 와서 돈 네 달씩 까먹으면서 뭐 진짜 이런 일을 하냐? 그 닭 공장이 약간 8시간인데 추운데서.
그러나 영어 때문에 겪는 도전보다 작업 환경에서 오는 도전보다. 1년 과정을 마치면 아이들과 함께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데이비드 리 씨는 한국에서 익혔던 용접 기술로 자격증을 받을 준비도 해봤습니다.
11월인가 한 5개월 됐을 때 아이젠 그 칼리지 거기 가서 그걸 해서 라이센스 그걸 따서 이게 그걸 할까 그걸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학교에다가 문의를 해서 그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서류 같은 거 가지다 내야 되는 거 서류하고 뭐가 그 영어 시험 그걸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영어 시험도 있고 그 다음 또 그게 하나가 더 있다. 영어 말고 또 매스인가? 매스 그 시험도 영어하고 매스도 두 개여서 그 시험을 봐야 돼가지고 그때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서 한 11월 정도에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를 하고 패스를 하면 시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컴퓨터에서 뭐 다 입력해 놓으면 다 끝나거나 피니시하고 딱 누르면 그 성적이 나와버리거든요. 뭐 네가 패스했는지 패스 못했는지 그 나오니까 패스 다 했네.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하고 네, 그래, 이걸로 이제 아무튼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걸로 칼리지 여기에 웰딩 그게 있는데 그걸 다녀야 되겠다 싶었죠. 그때가 6개월 됐을 때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의 끝날 때 되니까 또 사람 마음이 변하고요.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다 공장 다니면서
단과대학을 위한 시험을 통과하고 용접기술 자격증 반에 등록하려 했던 데이비드리 씨. 그러나 안 그래도 정착금이 줄어 걱정이었는데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또 다른 부담이 됐습니다. 데이비드리 씨 부부는 미국에 사는 한 지인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미용재료 상점을 운영하는 지인과 연락이 닿았고 일단 문을 두드려보기로 마음을 먹었던 건데요. 닭공장 졸업을 앞두고 또 한 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여기 일도 괜찮고 자기 그 뷰티셔플라에서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럼 한번 그냥 이제 끝날 때도 됐고 하니까 끝나기 전
11개월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스테치버로에서 테네시까지 8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 다 데리고 그다음에 사장님한테 면접을 보고 또 사장님 되게 또
하는
예 좋으시더라고요. 또 우리를 또 말해 보니까 되게 그 자기 회사에 왔으면 뭐 좋겠다 뭐 이러고 약간 그 우리한테 약간 베네핏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동안 고민했던 다음 단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사업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닭고기 가공 공장을 졸업했기에 가능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1년 딱 됐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서 휴가를 갔죠. 만화에 가가지고 2박 3일 해가지고. 예.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 온 지 13개월 만에 테네시주 내쉬빌로 새로운 기대감을 안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삿짐이 많지 않은데도 큰 거에 들어 짐을 넣으니까 하나 가득 차더라고요. 아니 뭘 산 것도 없는데 하나 가득 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차는 뒤에다 토잉하고
제가 운전을 못해서요. 그냥 그 짧은 저수 쪽에 네 명이 쩡쩡 앉아가지고
원래 앉으면 좀 어떻게 보면 불법이 있으니 그게 세 사람이 앉아야 될 때 밑에
진짜 난민이었죠.
완전 난민이야.
이렇게 아니 애들도 작아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크면
뭐가 돼?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으러 온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독일의 공격은 1918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독일군은 프랑스 아미앵 부근에서 영국군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벨기에 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 이프르가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완전 성공적이었고 쉽게 영국군을 바다로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국군은 열심히 싸워서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승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서 프랑스의 수도를 점령해야 합니다.
추가 병력으로 대규모 미군 해병대 두 개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 지역인 벨로 숲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 해병대는 철수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 해병들은 철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자세로 맞서 싸웠습니다. 벨로 숲에서 독일군이 협상국 측 부대를 공격하고 또 공격했지만 미 해병대는 굳건히 저항했습니다. 그런 다음 미 해병대는 독일군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벨로 숲 전투는 3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독일은 벨로 숲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독일군은 그 어느 전투보다 심각하고 공격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는 오랜 혈투 끝에 파리로 진격하던 독일군을 격퇴했습니다. 벨로 숲 전투는 독일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1918년은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제1차 세계대전 마지막 해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유럽에서 시작해 1918년 11월 평화조약으로 막을 내릴 때까지 4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종전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전쟁이 휩쓸고 간 땅은 파괴되고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독일군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후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중립을 유지하던 미국도 결국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독일은 대규모 미군 병력이 유럽에 도착하기 전에 승리를 해야 했습니다. 독일은 마지막 힘을 다해 초음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에 새로 들어선 볼셰비키 정부와 평화조약을 맺은 뒤여서 총 공격을 감행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동부 국경에서 러시아와 대치 상황이 있을 땐 동부와 서부 양쪽에서 싸워야 했지만 이제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독일의 모든 군사력을 서부 전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로 나뉘었던 군사력을 하나로 모아 총 공격을 감행해서 승리하겠다는 것이 독일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연합국 쪽에는 미국이라는 만만치 않은 지원군이 있다는 걸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력을 총 동원해 서부 전선에서 싸워 이기겠다는 독일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협상국 군대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독일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미군의 대규모 추가 병력은 협상국 군대의 전력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유럽에 파병된 미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은 존 퍼싱 대장이었습니다. 존 퍼싱 대장은 세계 전쟁사에 새로운 무기를 등장시켰습니다. 바로 공군력입니다.
미군들이 전쟁에서 비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비행기는 처음에는 단순히 상공에서 내려다보면서 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 하늘의 눈 역할만 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적의 진지를 발견하면 포병대가 포를 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늘의 눈 역할에서 더 나아가서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전투기로 사용되는 비행기는 적의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총으로 무장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폭탄을 운반하기에도 충분할 만큼 큰 규모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존 퍼싱 대장은 전쟁 역사에 기록될 또 다른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에 탱크가 등장했습니다. 퍼싱 대장은 독일과의 전쟁에 대한 전략으로 비행기와 탱크 같은 새로운 발명품들을 함께 내놨습니다.
존 퍼싱 대장의 목표는 프랑스 북동부에 있는 아르곤 숲이었습니다. 아르곤 숲은 나무로 뒤덮인 지역으로 1914년부터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아르곤 숲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철근과 콘크리트로 된 방어망으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아르곤 숲은 독일 전선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르곤 숲이 무너진다면 독일의 최종 방어선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르곤 숲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숲이 너무 울창해서 군대가 길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군은 점점 밀려났습니다. 독일군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1918년 9월 독일군 지도자들은 독일 황제 빌헤름 2세와 만났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독일이 전쟁에서 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영토를 돌려주고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소개합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문 주립대학교 가운데 하나인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버지니아 공과대학교는 버지니아 텍 또는 VTEC, VPI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명문 주립대학교입니다. 학교 이름 때문에 자칫 이공대학으로만 알기 쉬운데요. 과학기술 교육에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8개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갖추고 있는 종합대학교입니다. 버지니아 공대는 1872년 랜드그랜트 대학인 버지니아 농업기술대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이 랜드그랜트 대학이란 1800년대 미국 정부가 공교육 발전을 위해 도입한 법에 따라 세워진 학교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기증받고 이를 매각한 자금으로 공익의 목적으로 세운 학교를 말합니다. 미국에는 버지니아 공대 말고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텍사스 A&M 대학교 등 이런 랜드그랜트 대학교가 70개가 넘습니다.
It's a new day at Virginia Tech, fueled by a tradition of hard work and a call to serve as a force for good.
당초 농업기술대학교로 시작한 버지니아 공대는 현재 학부에만도 110개가 넘는 전공과정을 제공하고 있고요. 170여 개에 달하는 석박사 전공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대형 종합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교는 버지니아주 서쪽 블락스버그라는 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락스버그는 인구 약 4만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한적한 대학 도시입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교는 본교만도 약 2600에이커 부지에 230개가 넘는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버지니아주 전역에 걸쳐서 연구시설과 부대시설을 곳곳에 갖추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교는 US News and World Report지 2020년 미국 대학 종합순위에서 74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등 이공계통은 분야별 순위권에서 최상위권에 포진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졸업생인 존 쿡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Well, we excel in many majors. Most notably, there are Virginia Tech School of Engineering and School of Business. Surprisingly, there are
네, 버지니아 공과대학교는 여러 분야에서 특히 공대와 경영대학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강한 전공 분야도 많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인간개발학이나 동물학 등은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교는 또 연구비를 많이 쓰는 학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연구비를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연구 중심형 대학이라는 건데요.
Virginia Tech is able to have a research portfolio of $522 million, placing it 46.
버지니아 공대는 연간 연구 예산이 5억 2,200만 달러에 달하면서 미국에서 연구비를 많이 쓰는 전국 대학 순위 상위 5%에 들어간다고 존 쿡 씨는 소개하네요. 버지니아 공과대학교는 2019 가을학기 기준으로 본교 캠퍼스에 약 3만 4천 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는 남학생은 약 57%, 여학생은 43% 정도로 남학생 비율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 학생이 66% 정도 되고요. 아시아계 학생이 10%, 흑인은 4% 정도고요. 교수 한 명당 학생은 14명 정도입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교는 어떤 학생들에게 잘 어울릴지 궁금한데요. 버지니아 공대 졸업생인 존 쿡 씨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Anything is possible, but they must know what they want to do. This school is full of opportunities from the
네, 적극적이면서 탐구 정신이 강한 학생들,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특히 잘 맞을 거란 얘기입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교는 학문적 연구부터 학생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회로 가득 차 있는데요. 버지니아 공대는 그런 기회를 찾는 학생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도움을 주면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존 쿡 씨는 소개하네요. 버지니아 공과대학교는 주립대학교인 만큼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2019-20학년도 버지니아 주민일 경우 등록금이 14,000달러 정도인데요. 기숙사비까지 포함하면 23,000달러 정도입니다. 어지간한 명문사립대학교 1년 학비가 7만 달러 정도 되는 걸 생각하면 매우 싼 편입니다. 물론 버지니아 주민이 아닐 경우에는 학비가 좀 더 비싼데요. 2019-20학년도를 기준으로 타 지역 학생의 경우 등록금만 약 33,000달러였습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교는 이 각종 경제 전문지에서 발표하는 학비 대비 가치가 높은 대학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교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는 학훈단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군인 양성 전문기관들이 있는데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해양사관학교와 해안경비대사관학교가 바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군사대학입니다. 이런 사관학교 외에도 학군단 제도를 통해서 장교들을 양성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미 전국에 6개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버지니아 공대입니다.
I think the first and most notable thing is our ROTC program. Virginia Tech is one of the six senior military colleges in America.
버지니아 공대 학군단은 1872년에 세워졌고요. 이후 줄곧 남학생 생도들의 전유물이었다가 1921년에 처음으로 여학생도 가입할 수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생도가 아닌 일반 학생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버지니아 공대 학군단이 여생도를 정식으로 받아들인 건 1973년입니다. 현재 버지니아 공대는 약 1,100명의 남녀 생도들이 학업과 군사 훈련을 병행하고 있고요. 여성 생도는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대학의 하나입니다. 800개가 넘는 클럽과 학생 조직이 있어서요. 자신의 적성과 취미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늘릴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는 이 대학 조사 기관인 프린스턴 리뷰가 2017년 조사에서 가장 좋은 삶의 질을 누리는 학교, 또 학생들이 가장 사랑하는 학교 순위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뽑았습니다.
According to 2017's Princeton Review, Virginia Tech had the best quality of life.
버지니아 공대는 또 교내 식당 음식이 좋기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Furthermore, we are second in campus food.
네, 가격과 맛, 영양가, 학생들의 만족도 등을 토대로 한 조사에서 버지니아 공대는 늘 좋은 점수를 받는데요. 항상 배가 고픈 학생들에게는 안성맞춤이라고 존 쿡 씨는 자랑하네요. 버지니아 공과대학교는 학문적인 성과나 업적에 있어서 좋은 대학이라는 명성만큼이나 다른 안타까운 사건으로 유명세를 얻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재학생이 교내에서 총기를 난사해 30여 명의 목숨을 잃었는데요. 총격범이 한인 학생 조승희로 밝혀져서 미국 내 한인 사회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대서특필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준쿡 씨 얘기 들어보시죠.
Virginia Tech has unfortunately suffered through many traumatic events. 2007 mass shooting and murders.
버지니아 공과대학교는 유감스럽게도 2007년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서 2009년과 2011년에도 교내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큰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학생들이 침착하게 위기 상황을 잘 헤치고 학교의 명성을 지켜나갔다고 존 쿡 씨는 소개하네요. 버지니아 공과대학교의 상징, 공식 마스코트는 호키버드입니다. 버지니아 공대 학생들은 호키라고들 부르는데요. 칠면제에서 따온 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호키는 스포츠 시합이 있을 때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는 어김없이 등장하는데요. 얼핏 보면 무뚝뚝하고 우락부락한 모습이지만 자세히 보면 귀엽고 친근한 게 버지니아 공대생을 닮았다고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학생들은 얘기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의 명문주립대학교인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오늘 2021년 1월 네 번째 순서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